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4년 전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섬 중 비금도에서 왔습니다. 아름다운 섬에서 어부인 아버지와 농사짓는 어머니 사이에 육남사녀의 10남매 중 여덟 번째로 세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2학년 때 탄일종이 울리면 참 아름답다고 하는 섬마을 주일학교에 첫 발을 디딘 것이 교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런 간증을 하는 저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과는 조금 다른, 지금부터 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죄 많은 제 얘기를 용기 내어서 하려 합니다. 저는 고교 졸업 후 전남 광주에서 공무원 하다 입대할 때 그만두고 80년 군대 마치고 서울의 둘째 형 집에서 직장이라고 한 곳이 건축사 사무소였는데 몇 개월은 급여를 주지 않아서 출퇴근은 걸어 다녔고 점심은 굶고 다녔습니다. 별로 여유롭지 못한 형님 댁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에 나도 빨리 결혼하면은 형님 댁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981년 11월 서둘러 결혼하게 되어 형님 댁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직장은 모 그룹 건설사에 입사하여 매주 토요일 출근하면 극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에 저에게는 제 분에 넘치는 회사라며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복 인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참으로 짧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때 이후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가 10남매인데요. 큰 형님은 당시 서초구에서 집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버신 분인데 그 형님 말씀이면 저희 집안에서는 누구도 감히 이유조차 물을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저는 좀 부당하다 여겨지면 아주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동생인데 셋째 형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고 그 무서운 큰형님은 모 교회 집사님인데 큰형님께서 말씀하시길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모셔야 하니 한 형제당 100만 원씩을 내서 목사형 댁을 준비하여 부모님을 모시도록 하자 해서 이때 큰형님은 2층 단독저택을 두 채나 보유하고 계시고 한 채는 거주하고 계셨는데 한 채는 모 인사에게 주었다고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돈을 내는 일도 큰형님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큰형님은 사업 실패하실 때마다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서 다시 시작한 게 무려 세 번이나 되며 모두 갚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갚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은행은 셋째 목사 형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150만 원짜리 단칸 전셋돈 중에서 100만 원을 드리고 당시 재학 중인 야간대학과 본사 근무를 포기하고 원치 않는 전주 현장을 택했습니다. 전주 갈 때는 아내와 딸 세 식구였는데 전주 살면서 아들도 나와 네 식구가 되었고 주일이면 직원들 모르게 제 화이바나 워키토키 등을 현장 내에 감춰놓고 가까운 교회 출석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갑자기 아무런 힘이 없이 주저앉는 느낌이 있어 제 근무지인 대학병원 아는 전문의를 찾아 검사 의뢰하였으나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예수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요약하면은 불치병이며 병명은 희귀소아 당뇨병으로 평생 인슐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제때 응급실에 오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처방전을 받아들고 1박 2일 만에 집에 돌아오니 젖먹이 아들 혼자 있었다는 것이 생각나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을 안고 계신 주인 아주머니는 엄마 아빠가 맞느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병원 의사는 고칠 수 없다 생각하고 전국에 신유인사 있다는 기도원이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많이 찾아 나섰으나 고침은 받을 수 없었고 딸아이를 위하여 서울로 이사와서 단칸방에 화장실은 여러 집이 사용하는 집에 살면서 자주 응급실에 입원해야 하는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채업자에게 카드 할인하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여신 담당 은행 직원이 찾아왔는데 제 형편을 보고 채무 변제에 대해서는 별말 않고 라면 한 박스를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께 정말 고맙다는 늦은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86년 봄날 저는 집안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도 계신 분이지만 10남매의 하각과 결혼 분가,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젊어서 주사가 많이 심하셨던 분의 강한 아내였던 종갓집 장손 며느리, 저희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부평 대우 자동차 현장에서 상계동 어머니가 계신 목사 형댁을 찾아갔는데 계시지 않아 직감으로 알아차린 저는 그 돈 많은 큰형님 댁으로 도착하니 69세에 한 많은 시간을 뒤로하고 직전에 운명하신 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로 어머니 가신 곳에 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도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왜 이곳에 어머니 모셨는데 남들 보기에 큰형님 체면 때문에 그러셨냐고 소리 지르는데 아버지는 저희 뺨을 때리셨지만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의 모 교회 동산에 안장할 때도 저도 같이 묻어달라고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입관이 좀 많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 동안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 후 부평에서 남양주 산소에 도착하면 깜깜한 어둠 속이었지만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물론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시간 되면 그곳을 찾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또 그렇게 흐르는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기업 직원이지만 저희는 생활비가 없어서 끼니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라면 한 개를 네 조각을 내서 아이들은 굶길 수 없어 각각 한 조각씩을 끓여주었더니 아들 녀석 하는 말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맨날 라면만 주냐고 하니 딸아이가 눈을 부릅뜨며 하는 말이 야 그냥 먹어 하며 지 동생을 나무려면서 엄마 아빠 눈치를 보던 그 대견한 딸아이가 또 갑자기 경기를 하며 쓰러져 손쓸 사이도 없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지도 가난한 집에서 숨이 끊어지고 몸이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넘어져 일어나 보니 목사님 오셔서 장례 준비하시고 싸늘한 아이를 그 뜨거운 화장장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려받아 나오는데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노잣돈을 달라며 제 앞을 가로막기에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 무렵 구파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제가 만일 여유 있는 돈이 생겨서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지명이 비슷한 구라파 여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7살 딸아이를 잃은 33살 아빠는 직장도 그만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될 때는 되라며 진행 같은데 그 다음 해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한다고 하나 평소 저를 많이 구박하시던 큰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렇게 돈 많은 큰형님이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저는 그 상가집에 가고 싶지 않았으나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형제간들을 설득해 못 이긴 척하며 발인 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86년을 시작으로 88년까지 3년 동안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아내와 아들에게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해 많이 미안했습니다. 못난 남편 만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몹시 미안해서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몇 년을 무탈하게 보내면서 일산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어서 뛸듯이 기뻤으나 입주 첫날 자유로를 통해 퇴근하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드는 군 초병과 교통사고가 나고 병사 2명 중 운전한 병사는 살았으나 다른 병사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군경 합동 사고 조사를 하였는데 오토바이 병사들은 음주 후에 주머니에는 아직 마시지 못한 술이 남아있어서 제 차만 제가 고치는 것으로 사고 처리는 마무리되었으나 잠을 잘 때마다 많이 놀라 깨는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제게는 왜 그렇게 무슨 일이 많을까요? 다니던 직장의 사장이 보증을 요구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었었는데 입사 후 3년 정도 되었을 때 부도 처리되어 채권은행에서 보증인 저에게 채권 추심을 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압류한다고는 했지만 부도는행 사장이 제게 3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맡기면서 이 돈으로 하던 사업을 유지하고 사장은 외국에 도망가서 있을 테니 월 150만 원씩을 어느 계좌로 송금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며칠 후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제된 그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이미 부도 처리된 회사를 그만둘 테니 제가 보증한 1억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이 채무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갖고 보증 해지를 하든지를 요구하니 먼저 3천만 원을 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언성을 서로 높이며 다투었는데 며칠 후 폭행 및 공금 횡령죄로 고소되었다고 해서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 조사 받으러 갔더니 계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을 잡으면 안 나오고 몇 차례 반복하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다음에도 안 나오면 강제 연인이라 해서 사건 마무리하겠다고 하더니만 어느 날 대질 조사하면서 보증 해지와 3천만 원가를 돌려주는 것을 동시에 하면 되겠다고 했던 검사도 나중에는 폭행 및 공금 횡령권은 형사권이고 보증 해지는 민사권이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이 건은 형사권으로 제가 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바꿔 이제는 제가 담당 검사와 검사에게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많이 하신 검사님이 고작 사채업자 사주나 받으면서 사느냐고 하면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재판받으러 갔더니 그제서야 보증해지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었는데 판사는 제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하여 판사에게 또 제가 폭행한 일도 없고 공금 횡령한 사실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이미 부도내는 회사 사장의 보증해지와 관련된 것인데 그게 죄라면은 저를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판사에게 대들었습니다. 항소해서 재판에 임하려니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도 없고 초심을 뒤집어 무죄나 벌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 생각하며 이게 참 돈이고 이게 세상이구나 또다시 자포자기 이르게 됩니다. 잘 먹지도 못한 술을 먹은 상태로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제 차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며 경적을 울리는 버스 기사와의 시비로 경찰서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곳에서 가까운 부천 모 사당 공사장으로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아내는 아파트 분여회장과 보험회사를 다니며 아들 학원비라도 벌겠다던 아내가 귀가하는 일이 늦어졌지만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많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어서 퇴근 후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으로 참고 또 참으며 부부싸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급여 통장을 돌려달라고 필요한 돈은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더니 제게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어떠한 경우라도 아내에게 맡긴 급여 통장을 절대로 돌려달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게 다가올 일을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이혼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른 부부와 다르지 않느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부부관계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느냐? 싸우고 또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떨어지면 전화로 싸우고 그러면서 저도 지쳐갔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나갈 테니 집에서 아들과 살면 되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들이 이혼 요구한다던데 하면서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생각하고 96년 늦은 가을날 판사 앞에 섰을 때도 그 판사는 단 한마디라도 이혼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 물을 줄 알았는데 마치 이혼 실적이라도 달성해야 하는 양 부부가 남남이 되는 일이 단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또다시 낙심과 절망 속에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아들의 양육비는 보내야 한다기에 동강양이라는 곳에 아파트 감리단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정지 수신하는 경찰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 몇 킬로 뒤돌아온 경찰이 제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기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과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몇 킬로 과속했느냐? 난 과속한 일 없다. 더 큰 소리로 떠들면서 제가 하는 말이 나 쫓아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서서 서 있으면 과속하고 오는 차 세워서 돈 받으면 되는데 유정속도로 운행한 나에게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경찰관에게 대들며 위반한 사실 없다고 더 큰 소리를 떠들어대니 증거 없는 경찰이 끝내는 체념한 듯 그냥 가라고 하길래 제가 하는 말이 사람 붙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냥 가라니 하면서 만 원 주어 했다가 결국 5천 원 받아온 일도 있습니다. 혹시 관련 앱에 종사하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전 면허 취소 중이었는데 또 음주 단독 사고를 내고 이제 잡혀가면 아들 양육비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백운산 죽토로 비오는 날 밤중에 혼자 산속을 헤매이며 오르기 시작하여 큰 바위 밑에서 제 신분증과 지갑을 태워 없애고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무도 모르게 죽겠지 하는 생각에 바위 위로 올라가기 직전 갑자기 과거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서 어차피 죽더라도 잘 가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실컷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그 밤중에 어느 시골인지 모를 농가로 들어갔더니 사용하고 남은 농약병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간혹 다니던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일주일 정도 했더니 너무 배고파서 교회 권사인 누나에게 돈 5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누나와 혼자 된 동생이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하면서도 아파트 중도금과 아들 학교 등록금이 들어가야 하니 돈이 없다고 할 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전화했더니 몇십만 원 보내줘서 900원짜리 국수 사 먹으며 처음 금식기도는 실패했다가 다시 시도하기를 몇 차례 반복, 마침내 물만 먹고 21일간 금식에 성공했으나 이젠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하며 기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혼 사실을 알고 계신 전에 다니던 모 교회의 목사님이 그 기도원 집회 인도차 오셔서 만날 기회에 있어 단 한마디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전 부인에게 편지라도 한 통 보내지 그러냐며 한마디 하시고 급히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살한 것을 잊지 않고 그날 밤 11시쯤 기도원 옆 공동묘지로 가서 차에 보관 중인 소주와 농약병을 가지고 사전에 봐두었던 곳으로, 소주를 먼저 마시고 농약을 마셔야 자살 실패를 하지 않는다기에 소주를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마지막으로 아들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밤에 큰 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왜 저를 보내셨어요? 기왕 보내시려면 공부도 좀 많이 잘하고 얼굴도 좀 잘생기고 돈도 좀 잘 벌고 성격도 원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주지 않고 왜 이렇게 만들어 보내셨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못난 자신을 원망하며 한참 동안 울다가 웃다가 내려오니 그 다음날 어두운 밤이 되었더군요. 그곳에서 누군가 포천에 가면 무료로 밥을 주는 기도원이 있다 하여 포천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합숙하며 지내는데, 숙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처음 왔다고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몇 차례 내가 날 건드리지 말라고, 나 너 아니라도 나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런데도 계속 찝찝거리기에 기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제가 혼쭐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곳은 여자 원장이 죄악 노릇을 했고 재산이 많아 서울 여기저기에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북구 목교회의 사찰집사와 건물 1층 할인마트에서 새벽 도매시장에 야채며 과일을 사다 파는 일을 하라 하여 그 일을 하던 중 주변에서 물건값 떼먹는다는 모함을 받아 그럭저럭 기도원 생활 1년 반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전에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기에 관할 경찰서에 자수해서 문제 해결하고 차 팔고 국민연금 해약하여 지인과 같이 98년 10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는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아프리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경유하여 적도 부근 앙골라 수도 루안다로 떠났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시킨 브라질의 이민 간 사람이 앙골라에 살고 있어 그곳으로 가서 국내에서 캐스가리한 아날로그 폰을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팔 수 있었는데, 주변 콩고 킨샤샤와 짐바브웨 하라데에 가서도 판매하고 잠비아 통과 때는 국경 수비대에게 국경 통과 커미션 문제로 다투다가 총을 맞을 뻔했습니다. 말라리아 걸린 것은 한두 번이 아닌데 문제는 원인 모를 피부병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2000년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같은 해 지인의 소개로 5년간의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현재 아내를 만나 19년 전 초촐하게 재혼 혼인한 후 서해안 바닷가에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9개월 만에 접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재혼 전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오니 아이들이 살고 있던 몇 천만의 전세금은 모두 잃고 딸은 월세방에 있었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이 그 보증금보다 더 많았고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은 사고로 교도소에 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저는 공사 현장 숙소를 사용하며 아내의 치과 치료와 딸아이의 빚을 갚으며 매주 예배 마치고 아들 면회 가서 용돈 넣어주며 다시 맞은 아내와 가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요즘 들은 공사 책임자 중에 여자분들도 가끔 있는데 의무적인 대화인데도 의부증으로 이틀이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 만기 출소로 교도소 가는 날은 운전 중 그 업무적인 여자분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는데 차 안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해 교통사고 날 뻔해서 갓길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다 보니 출소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먼저 와서 기다린 아들의 친구들은 좀 많이 불량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딸아이는 부잣집 청년과 독립해서 살겠다며 혼수품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난 반대다 하는데도 잘 살 수 있다며 계속 딸과 제 처는 그 혼인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본적인 혼수품을 준비해 주었으나 2개월 만에 못 살 것 같다면서 딸아이가 제게 전화 와서 잘 생각했다. 어서 돌아와라. 한 후 현재는 착한 사이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 신촌역 부근에서 공사 마무리할 때인데 새벽 출근하였더니 역 주변에서 노숙하신 분이 현장 주변에 피를 사방대에 토해놓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 중 거만이의 말에 의하면 주머니에 만 몇천 원의 돈을 보며 이 화상아 이 돈도 다 못 쓰고 죽었냐 하며 혀를 차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돈을 다 못 쓰고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청계산 부근에서 공사할 때는 깡패같이 생긴 사람들하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큰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서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07년도 청계산에서 모 H그룹 회장님이 회장님의 아들이 북창동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주점 종업원들이 그 귀한 도련님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H그룹 회장님이 직접 나서 제가 짓고 있던 건물 지하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보복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들은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계속 치근대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수도 없이 거절을 거절했으나 그 형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해서 별 조사를 받는다며 다 받는다며 할 수 없이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몇 시간 조사받아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TV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저는 안수집사로 아내는 권사로 임직을 하겠다며 안수집사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의 감사금을 내야 한다고 하길래 우리 형편으로 감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내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한다며 교회 출석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냐며 심하게 구박했던 게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바르지 못한 성경 지식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걸렸던 집 나간 아들이 직장 생활하며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권사님들에게 아들 중매를 부탁해서 믿음 좋은 장매 만나 8년 전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며 3남매 키우고 잘 살고 있네요. 제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남모를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동안 저는 직장을 24번 옮겼고 같은 직장을 3번씩 다니는 회사도 3곳이나 되고 결혼은 2번이나 했고 공교롭게도 회사는 24번 했으며 이사는 24번 했으며 앞으로도 또 몇 번을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자녀들 결혼 비용으로 인하여 빚을 져 개인회생 신청해서 변제 계획서대로 이행하여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혼할 때 헤어졌던 아들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양육비도 제대로 못 보낸 제가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들이 선우라는 것과 둘째 딸을 낳은 것도 SNS를 통해서 혼자만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목사님들께서 먼저 주회종 선대하는 일과 성수주일, 11조와 헌금봉사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성도라는 공통된 틀에 박힌 행위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생활에 무료하고 식상함을 느끼던 중 2018년 용인에서 송도 출퇴근하는데 아내와 딸의 갈등으로 아내가 이사를 가자며 주변 아파트를 수소문하기에 그러려면 내가 소래 쪽으로 가자고 해서 소래에서 가까운 서창아파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근처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쪽 신축하고 있는 저 교회는 이단 교회이니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날 새벽 예배 중 어떤 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1,670여만 원을 내신 분이 11조를 아마 가장 많이 드리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때부터 저는 그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서울의 서창 쪽 교회가 몇 번째인데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사랑 침례교회는 왜 이단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출근하여 홈피에 사랑침례교회를 검색하고 유튜브에 정동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말씀을 드리며 아내와 함께 6월 29일 저녁 8시 사랑침례교회 첫 발을 디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 온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018년 7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목사님이 들어오시기에 제가 앉아있다 얼른 일어났더니 제게 가까이 오신 목사님이 아니 왜 일어나시고 그러세요? 하시기에 제가 얼른 옆눈으로 목사님의 표정을 봤는데 아주 익숙한 몸에 배인 겸손함에 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애독하며 즐겨 암송하고 싶은 말씀으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저를 위해 주신 대표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싶은 말씀입니다. 괴롭고 슬프고 억울한 일로 위로받고 싶을 때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위로의 말씀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 쇼킹했는데 그때보다 여기 이 순간이 더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어느 날 제 꿈에 저를 이곳에 못 나오게 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꿈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현재 저는 공사장 임부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을 가야 하는 세상 죄인이지만 그 집행을 위해 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순간까지도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사랑 침내교 형제 자매들보다는 훨씬 못한 저를 같은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다려지는 주일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한없이 기쁘고 날마다 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2년 동안 제 종교생활의 종집을 찍으려 합니다. 그동안 요약한다면 첫째는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받는다. 둘째는 성수주일 모든 예배 잘 드리면 복받는다. 셋째 11조와 교회 헌금 잘하면 복받는다. 넷째 교회 봉사 잘하면 하늘에 상급 받는다 해서 주변에 전보는 무당을 만나면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스님들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나오라고 했던 기복주의 종교생활에 얼마나 길 잘 들여진 사람이었나 회상해 봅니다. 직업상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출석했던 모든 교회들이 자칭 정통교단이니 하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사랑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이단을 선택하는데 저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받는다는 복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하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새벽 시간에 고속도로로 출근하다가 큰 교통상황을 당하여 죽을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군요 하나님 하면서도 사실 순간 기뻤습니다. 허나 차는 폐차시켰는데 다친 것 하나 없이 살아있었던 게 좀 서운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는 생각에 저와 제 아내는 모 대학, 모 의과대학에 장례를 원치 않는 시신장기를 기증하고 두 사람 중 남아있는 한 사람이 다 사용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전에 기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다면 항암 같은 거 하지 말고 목 뚫고 하여 뭐 생명이나 연장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귀가해서 하나님 빌 준비하자며 누구에게라도 부고하지 말고 부고도 하지 말자고 굳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몇 차례 아내와 같이 출석했는데 아내는 다른 교회에 나가겠다며 처음으로 각각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으나 제가 강권하여 출석했으나 또다시 안 나온다네요. 혹여 제 아내가 출석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웬만한 일은 모두 아내에게 양보했지만 이 문제만은 내 자신을 부정한 일이라서 양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전부터 저희는 부부싸움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저는 그냥 져줘버립니다. 언제부턴 그 부부싸움은 제 마음이 더 상했고요. 이긴다 해도 무익한 부부싸움은 시간 낭비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하며 부러운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분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학문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든 학자분도 아닙니다. 힘께나 있다고 흔한 말로 갑질하는 분은 더욱 아닙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분은 늦은 밤 술 취해 귀가해서 집안 살림 부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근했던 그분의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남편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그분의 남편을 제가 부러워하며 존경하는 바로 그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보다 작고 부지깽이 만든 못한 이 죄인이 속히 주님 뵙기를 원하며 제가 사랑하고 눈물 겹도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시린 가슴 깊은 곳에 간직했던 제 딸아이의 슬픈 일을 만나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제게 주어진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저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엄중한 그 경고의 말씀을 비롯하여 구원 바로 알기 왜 안 하는가 각 강의 조직신학 무수히 많은 처음 들은 말씀들 여러 형제 자매인들이 찬양 간증 난생 처음 알게 된 킹 제임스 험적의 성경 제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사랑 침례교의 문화와 정동수 목사님과의 만남이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혼자만 간직하려고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침례교를 제가 서창동에 이사 올 줄 미리 아시고 5분 내에 올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시니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이제 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통영에서 출석하신 분도 계신데 어디로 가든지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란 목사님 질문에 180도 트는 것이라고 답한 성화, 현수, 현철이, 의진이, 태연이, 민철이, 도진을 비롯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저같이 멀리 돌아오지 않고 크리티컬 패싱, CP로 바른 예수님, 바른 교회, 바른 목사님 만나 얼마나 좋으세요. 모두에서 여쭸던 것처럼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이 순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안녕 못했습니다. 끝으로 두서없이 짓거린 이 못난 인생 삶을 끝까지 들어주신 사랑 침례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